안녕하세요. 세바시 45 구범준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세바시 무대에서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자 대중이 가장 신뢰하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의 마음 트래킹이라는 책을 내신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네. 네네.
교수님이 주옥 같은 어록들이 있고 또 행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 300만, 400만, 뭐 심지어 500만 하는 강연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김경일 교수님의 명강의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불행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직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원래 한국인들이 그런 인간들이라. 네,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한국 문화가 기본적으로 행복을 잘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면은 야, 잠깐만. 정신 차려야 돼. 방심하면 안 돼. 너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 같은 경우는 주인공은 원래 행복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주인공 의식이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
나는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주인공은 행복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럼 영화 바로 끝나니까.
엔딩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두 시간 내내 주인공이 계속해서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행복을 살짝 찾으면서 끝나잖아요. 해피엔딩도. 영화 두 시간 내내 주인공이 행복하면 그거 보시겠어요? 안 본다죠.
안 보죠. 네. 재미없죠.
근데 이제 주인공 의식 주체성 강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도 잠깐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제가 그 외국 친구들한테 참 그 번역해주기 어려웠던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주마 가편이에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달리고 있는데 네,
좋아하는 신념이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동물학대? 아니면 뭐지? 뭐 아니면 편집증 혹은 강박장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의 엄청난 생산력이 가능한 이유. 한국 사회 고각성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
고각성 사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사회. 그리고 정말 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번역하기 되게 힘든 이런 그 언어들이죠.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사회. 그 과정에서 남들이 뭐 하는가 늘 지켜봐야 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행복할 여건이 만들어져도 스스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행복해도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는 조금 이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행복은 어떻게 얻냐, 어디 가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책을 쓸 때 우리 정철이라는 그 카피라이터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선생님이 강연에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불만이다. 이런 이제 카피라이트를 강연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 김경일의 마음 체킹 보면 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좀 규정하고 있는 단어 주요한 키워드로서 울분. 울분이 뭡니까?
PTS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인데 PTED가 그 E가 S가 아니라 E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임비터먼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말로 울분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아, 임비터먼트. 네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총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타자기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막 책상 밑으로 숨는 이런 게 전형적인 PTSD.
그죠, 그게 PTSD죠.
네. 그런데 그 S가 E로 바뀌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어떤 곳에서든 이거 봐라, 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 라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노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게 뭐냐면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까 봐 울분과 분노가 너무 일반화돼서 다른 일에까지도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그 두 개를 가르느냐. 뭐 약하고 약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PT 2D로 더 많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잃은
그렇죠.
그 울분.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정의 관점에서.
그 울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유관순 누나입니다. 예, 저희 땐 다 누나였기 때문에. 누나잖아요.
누나죠.
예, 예. 제가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면서 밑에 걸 보고 나라 잃은 서름의 표정이 저런 거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라 잃은 서름 아닌가요? 선생님이 그랬다가 선생님이 고쳐주시더라니까요. 서름은 서럽단 뜻이지. 이건 이거는 울분인 거야. 예. 정의가 무너진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당한 감정이야. 서럽다는 건 지금 내가 불쌍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불쌍한 거 아니야. 지금 저건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주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감정이야. 그래서 울분이란 단어를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PTSD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던 그런 심리학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섞여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지? 그리고 왜 분노와 관련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보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대형 참사 같은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고통을 잘 어루만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했구나. 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런 울분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울분을 어디서 많이 관찰하냐면 그냥 회사에서 똑같은 두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두 직원이 잘못했으면 둘 다 회사에서 징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착한 직원이 더 많이 징계 받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경우에 왜 그 착한 직원이 더 많이 처벌받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조용하니까. 그 사람이 더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더 수용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착하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울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똑같이 처벌받고 그리고 더 선하고 그 묵묵하다라고 해서 더 많이 처벌받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좀 무너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빨리 바로 잡아야 이 분노와 관련된 울분과 관련된 현상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야, 사회적 관점에서의 분노를 울분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시민으로서 분노가 느껴진다 이럴 때 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알겠네. 약간 막 박탈감 같은 것도 그렇죠. 울분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고 누군가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고 선하고 묵묵하게 일어난 사람이 더 많이 피해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뇌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반응합니다. 내 자신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의 한 케이스에 혹은 한 사건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분의 울분이 쌓여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끔 막 댓글에도 좀 분노를 표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게 울분의 한 그 방향, 그 경향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분노의 일상화. 네, 분노의 일상화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도 이거 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내 그렇죠? 것만 떨어져! 이러면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그 꽤 많은 분노,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분노 범죄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을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더 선하고 조용한 분들이 받는 피해, 더 많이 받는 피해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울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막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울분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 건가요?
울분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젠가를 저희들이 이제 보면 조금 이제 아주 너무 극단적 상황으로 하면 우리가 내 케이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아이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분해할 때, 그래서 부모님과 엇나갈 때를 말씀드려 볼게요. 야, 일주일이나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엇나가요.
울분을 토하죠.
예, 예, 예. 그러면 부모님한테 제가 여쭤봐요.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한 성적 지상주의적인 이야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얘기하셔도 돼요. 성적 중요하잖아요. 네. 문제는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비웃은 거예요.
네. 자기의 노력을.
그렇죠. 그 사람이 쓴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가장 분노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네. 아이들이 보통 이러면 그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다음 생에 하나 더 나으시든가. 사춘기면 이 정도까지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 노력은 마땅 칭찬받아야 마땅한 건데.
그쵸.
그걸 조롱을 네, 네, 네. 당한 거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그래서 부모님이 하셔야 그렇구나. 되는 건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흐뭇하고 뿌듯했는가는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좋은 건 따로 꾸짖으셔도 돼요. 게임을 왜 하냐면요. 게임을 왜 하냐면 저도 뿌듯할 때를 만들기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자기가 네, 네, 뿌듯할
네,
때?
네네. 네.
게임 저도?
네, 저도. 저도 뿌듯한 순간. 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기억나세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마침 우리나라에서만 힛 데이트를 쳐서 오히려 왜 다른 나라로 번져나간 게임이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개발한 회사가 아니 도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게 난리 났지? 인기가 엄청나지? 마침 그때가 IMF 때 갔어요. IMF 때.
제가 스타크래프트 베타 테스터였어요.
네. 우리가 그런 세대였으니까 네, 제가라고 자꾸 선 긋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 IMF 때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IMF가 가장 우리에게 준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쓴 시간과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그치, 맞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하나의 가치도 없게 되는 이런 식이라 우리한테 커다란 상처가 됐잖아요.
울분이 갑자기 또렷해지네요. 네.
근데 그때 스타크래프트에 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열광했느냐? 스타크래프트는 실제로 졌는데 뿌듯하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살짝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오면 졌는데 뿌듯해. 그래서 왜 온라인상에서 보면 그때 젖잘싸라는 말이 그때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가 쓴 시간과 노력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게임상에서 졌는데도 뭔가 소정의 보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임들이 확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나 그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화내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쓴 시간과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가 뭐냐?
그러네요. 어떤 네네.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 사람이 쓴 노력과 그 애씀을 어쨌든 칭찬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조금 네네.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많아지면 울분은 없어질 수 있겠군요.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불현듯 1997년에 입사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한 3시간을 그때 한번 아니 식사 자리에서
그 막 경쟁률도 높고 시험 봐서 간 그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사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대기 발령 받았거든요. 무한 대기 발령. 집에 가라. 우리 돈 없다. 그때 그 설명하신 게 딱 그때 와닿네요. 제가 울분을 느끼고 바로 스타크래프트 베타 테스터로 활약을 했었던 건데 그것까지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노력을 좀 보상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로또 당첨이나 승진같이 좀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뇌는 보상받는 순간보다 사실은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 책에 쓰셨어요. 뇌의 행복 메커니즘 도대체 뭡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풍 날이 더 즐거운가요? 소풍 가기 전 날이 더 즐거운가요? 더 보세요. 아시잖아요. 답을 아시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왜 우리 저기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교 신입생 대학교부터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재밌을 때가 뭐냐면 신입생 절 1월, 2월 그치, 합격하고 그치. 난 다음에 이때 좋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대를 꿈꾸는 병장 마로봉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맞아, 맞아. 네.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보다 기대되는 행복이 더 그러네요. 많다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1시간 후에 혹은 3시간 후에 이런 행복할 게 있겠다라고 포지셔닝을 잘해놓는 게 훨씬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오늘 지금까지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요거 끝나고 먹을 막창, 뭐 대창 이런 거 한번 생각해놓고 그다음에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조기 축구하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뛰세요? 라고 하면 다 이러시죠. 이따가 끝나고 맥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는 일에 끝나고 있을 큰 비용 안 드는 작은 행복을 잘 배치를 해놓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하는 행복보다 기대하는 행복이 못지않게 크고 심지어 더 크니까 전술 전략적으로 더 좋은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가끔 좀 힘든 날은 오케이 좋아 오늘 짜잘한 행복 지뢰밭처럼 깔아놓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침에 얘기를 해요.
기대감을 착 만들어.
제 아내한테 오늘 당신 좀 피곤한 것 같아. 요새 좀 힘들고 오늘 일도 많아. 예. 그러다가 그러면 좀 힘내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주 그냥 아주 기회를 한 5천 개쯤 깔아놓고 말이야. 어떤 그 일도 나를 못 지나가게 행복을 못 지나가게 해놓을 거야. 이러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막 심지어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오후도 아니야. 14시 20분. 예. 지나가던 일종 소화로 지나가면서 편의점에서 메로나바 사 먹기. 예. 뭐 이런 거를 넣어놔. 일부러 2시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14시 20분. 그 다음에 메로나바. 이렇게 특정한 아이스크림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대감 만들려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4시 20분, 한 30분 전부터 먹을까? 막까? 먹네? 먹을 수 있을까? 시간 맞출 수 있을까? 막 설레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는 조금 못 맞출 것 같으면 약간 마음이 쫄깃쫄깃해져요. 진짜 인생 뭐라고. 인생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뭐 저녁을 맛있게 먹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 떡볶이 반찬 두 개 더 달라고 하기 뭐 이런 것까지도 밑에 붙여놔요. 그게 그렇게 자질구레한 작은 지뢰 같은 행복들을 자질구레하지만 여러 개 깔아놓는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자기 하루 잘 움직이고 힘들 때마다 잘 버텨내는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행복의 잔기술이 좋아요. 큰 기술 같은 거 없거든요. 잔기술이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 사례로 되신 게 대부분 먹는 거라서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아니 뭐 근데 이 서은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결국 행복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걸 여러 번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우리는
잘 안 먹어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해진 거라니까.
아니, 금요일 저녁 되면 진짜 행복해요, 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진짜. 내일 아침에 농구할 생각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농구단에
무릎 안 좋은 양반이 진짜.
제가 농구를 하거든요, 이 나이에. 그래서 제가 우리 농구단에 한 30명의 단원이 있어요. 갖고 이제 농구를 한 20명씩 그 토요일 새벽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내일 농구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되게 일찍 일어나요. 4시쯤에 깨요. 농구는 6시부터 시작인데. 갖고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50% 이상이 다 4시에 깬다. 설레서. 그러니까 요 말씀도 또 딱 그렇죠? 듣는 순간 네, 제 사례로 네. 완전히 이해가 되네.
구단주를 하셔야 될 나이에 농구를 직접 하고 계시니.
구단주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앞에 있다라는 게. 네. 그쵸. 벌써 한 반나절 이상, 거의 12시간 혹은 뭐 24시간 정도 사람을 더
맞아요.
기대하고 버티게 만들죠.
버티게 오늘 만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를 기대하게 한 거는 교수님 만나는 것보다 내일 아침에 농구하는 거.
아니 이게 좀 높아서 그래. 낮춰야 되겠다.
아 이거 완전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기대감을 우리 일상 속에 착 설치해 놓는 거, 그쵸? 깔아 놓는 거.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런 거는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네. 잠자기 전에 막 우린 밤늦게까지 막 핸드폰 쇼츠 릴스 아, 보잖아요.
네네네. 아, 네, 네.
그게 그러고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해지고 이게 약간 도파민을 쫓는 행위라고 하던데. 네네. 네. 어떤가요? 이게 오히려 우리 행복을 방해하죠.
제가 그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지심리학자로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거든요. 제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많이 만들지 마라.
이도저도 네. 아닌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쇼츠 보는 거,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쇼츠 보고 쇼폰 보는 것들 그게 나쁘다기보단 왜 자려고 할 때 그걸 하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이유는 나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자유 쉬어서 리사이클링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신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그러면 뇌가 그다음부터는 쉴 수 있는 약간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뇌한테 중노동을 시키면서 그 중노동이 어떤 거냐면 뇌를 쓰지도 않으면서 도파민만 나오게 만드는. 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뇌를 안 쓰면서 도파민이 부쭉부쭉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가 그게 도박이에요. 아... 도박의 형태예요. 예, 예. 오...
쇼츠는 도박이다.
그렇죠. 그 잘 때 하는, 아... 특히 잘 때 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도박장에서 졸린 사람 없거든요. 네. 내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뭐 내용이 들어가서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게 제일 인생을 허망하게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놀아. 차라리 쉬어. 차라리 공부를 해. 일을 해. 그래야만 뭔가가 사이클이 그려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일하면서 놀려 그러고 쉬면서 뭘 즐겨보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먹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뭐 열심히 뭐 먹는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유튜브 보시잖아요. 혹은 TV 보시잖아요. 맛 잘 못 느끼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넣는 거지 그냥. 네.
그러니까 인생이 난 인생이 왜 이렇게 별 의미가 없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인지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끊임없이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자꾸 해요. 네. 하나씩 하면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그래서 그러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자려면 자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쇼폼을 보려면 보고,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경계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작은 행동들은 해야 돼요. 간단하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끄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들어가기. 이 정도까지는 의지력으로 해야 돼요. 자기 의지력으로. 그런데 그 의지력을 발휘하는 건 안 하면서 열심히 침대에 누워서 이걸 보면서 자야지 라고 하는 아무런 효과 없는 의지력을 3배, 4배, 5배 발휘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죠.
네. 오늘 그 교수님이 저의 삶을 감시하고 이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막 진짜 의미 없이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누워서 쇼츠 보다 보면 이렇게 좀비가 돼가지고 그쵸. 뭐 20, 30분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충분히 밖에서 보고 들어가는 걸 여기까지는 노력해서 그래도 습관을 만들었어요.
네. 아, 네, 아니, 저도 네. 머릿속은 아는데 행동으로 이게 안 되니까.
농구도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깨달은 바가 많네요.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개씩 악습을 없앤다. 악법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번 달에 내가 제거할 가장 작은 악습 하나씩 뭐 일주일에 하나 뭐 한 달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시면 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안 될 가능성이 네네. 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어떤 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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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그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주간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거 물어뜯는 거 뭐 이번 달에는 이런 거 하지 않기 다음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머리 뜯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월간 계획으로 작은 거를 배치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올해는 건강 회복하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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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지.
그쵸. 심지어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요. 영양제를 먹는 것도 그래서 올해는 영양제 잘 찾아서 먹기. 얼마나 많은 영양제를 버리세요. 유통기간 끝나서. 그러면 저 이제 뭐 오메가3부터 뭐 비타민 뭐까지 쫙 있죠. 한 번에 드시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걸 도와주는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으시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통이 있잖아요. 통에서 그러면 이런 걸 다 찾아 먹으시려면 다 드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약이랑 구분하기. 첫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네, 진통제 옆에 있어요. 그럼 우리 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아플 때 먹는 거랑 건강이 좋아지려고 먹는 게 같은 데 있어요. 되게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영양제 먹기가 아니라 이걸 10등분해서 쪼개세요. 첫날 약들과 영양제 분리하기. 그 다음에 뭐 3일째 혹은 다음 주 오메가3 먹기 시작하기.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그 다음 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형, 쉐이핑 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 인간. 네.
그렇구나. 작지만 구체적으로.
네. 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은 것으로 쪼개서 제일 만만한 것부터 조져라.
여기 나오죠.
네,
하나
네,
제가
네,
썼죠. 네, 네, 네.
그 방법입니다.
조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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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져야 아, 돼. 네.
조져야 된다.
네, 네, 네. 국립국원에 찾아봤더니 비서가 아니라고 돼 있어서 네, 괜찮을
아, 것 표준 같습니다. 표준말이에요.
네, 네, 네.
아, 근데 저도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실천하고 있는 건 이 조절하고 하거든요. 조절함. 진짜 책상도 이렇게 한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정리하기. 네네, 제가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부엌 담당이 저거든요.
오, 진짜?
그러면 요 서랍, 오늘 하루는 요 서랍 정리하기.
네네.
그리고 다음 주는 요 서랍 정리하고.
네네.
1년 뒤에는 모든 게 정리돼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인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본인은 정작 조지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또 이제 맛있는 거 해주면 또 이제 또 해서 조지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리고 제가 또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네.
아까 멀티태스킹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도 뭐 쉬거나 뭐 자거나 뭐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일할 때는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중간 과정에 다음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많은 경우에 그 길로 또 옮겨가요.
네,
여기를
네,
완료
네.
안 하고.
네,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현대인들의 병 같아요.
네, 네, 네. 제 후배 인지심리학자 중에 이제 영남대학교의 이윤현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벽화 그리는 걸 의뢰받았는데 벽화 그리다 말고 이거 어떻게 1000년 동안 가게 보존할 수 있을까? 용액 연구로 갑자기 가버리죠. 벽화 안 하고.
정확히 네. 그래요.
그리고 용액 연구하다가 이거 용기를 어떻게 담을까? 용기 연구하고 막 가고 막 이러죠.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머리 나쁜 사람은 잘 겪지 않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면적 생각이 가능한 사람들의 증후군 막 이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단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종합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의외로 잘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종결을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버트 체일드니가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하나 해주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이게 안 끝났는데 다음 일을 생각하고 심지어 다음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 못하는가 봤더니 이 일이 안 끝났는데 어느 정도는 끝난 것 같은 종결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더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5장까지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3장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종결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다른 데로 넘어가서 또 다른 짓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맞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3장이 네. 끝날 때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3장 끝나기 전에 공부를 멈추든 3장이 끝났을 때 오 이만큼 했네라고 했을 때 잽싸게 4장에 한 두 페이지를 더 보던 둘 중에 하나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든
끝나기
이어가든.
직전에 오 이제 세 페이지만 공부 더 하면 3장 끝나겠네 라고 했을 때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걸 그 보여줬던 그 기념비적인 연구가 그 유명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
자이가르닉 네,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 일상생활의 실험이죠.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뭐냐면요. 레스토랑에서 자기 스승과 함께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서양음식 보면 뭐 뭐는 좀 이렇게 뭐 및 웰던으로 해주시고요, 그렇죠. 뭐는 뭐
복잡하지,
써니 사이드업으로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하더래.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 종업원께서 갔다가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 음식 이제 다시 음식을 가져오는데 자기가 적은 대로 주문한 대로 그대로 다 놓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여기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후에 각색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문 그대로 제가 표현하자면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라고 음식 놓고 돌아가시는 분이 딱 뒤돌아서서 이제 주방 쪽으로 다시 가려고 그럴 때 보자기로 거기를 확 덮었대요. 확 덮었대. 그 음식 내려놓으신 음식 정확히 기억하고
내려놓자마자
네, 내려놓은 음식을 확 보자기로 확 덮어서 가렸대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불렀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어떤 음식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결된 일에 대한 기억은 깨끗이 잊어버리며 사람들이 조금 더 인지적으로 유지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걸 가져다 놓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게 안 끝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안 끊어진 거지.
그것이
예, 예. 그 효과를 계속 종결감을 주지 마라가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니네들 3장까지 공부하고 5장까지 시험 보는데 3장까지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거나 커피 마시면 너 6시간 있다 돌아온다. 항상 끝나기 직전 혹은 3장 이후에 몇 페이지라도 더 공부하고 나가.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요?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종결감을 네. 갖지 마라.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가요? 드라마죠?
아, 클리프행어.
그렇죠.
클리프행어를 만들었지, 마지막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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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다음 애가 막 궁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하는 일에도 그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종결감을 안 가지는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좀 알아놓으시는 것도 나에 대한 또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약간 좀 그것을 끊지 않고 나오면 좀 상쾌함이나
상쾌하지 않죠.
찝찝하잖아요. 네,
찝찝하죠.
계속. 그 상태로 살아야 네, 되는 네.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찝찝함이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해서 겪는 괴로움보다는 더 크다는 거를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네, 네, 종결감을
네.
피해라.
네, 네, 네.
자, 우리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서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짜 욕구를 걸러내고 나다운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like와 want라고 네, 좀 이렇게 네.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like와 want.
미구엘 브랜드리라고 하는 그 인지심리학자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상당수가 경영대학으로 취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구엘 브랜드리라고 하는 교수가 경영대학을 쭉 다니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 심지어 연애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뭐 근데 어려운 표현도 아니죠. 샀는데 왜 샀나 싶은 물건 엄청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결혼했는데 왜 얘랑 결혼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 보면 가짜 욕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건 그냥 like 없는 want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놀이동산 데리고 갔던 제 막내딸 채원이의 행동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놀이동산 갔는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저희 막내딸이 이제 6살 때.
많이 그러죠.
네, 네. 사줬어요. 되게 비싼 풍선이었어요. 근데 몇 분 정도 안 지났는데 제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 채원이가 아빠 팔 아파요 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뒤를 쳐다봤더니 뭐가 벌써 올라가요.
놓친 거지.
예, 예, 예. 놓은 거예요. 놓친 게 아니라.
놓은 거구나.
놓은 거야.
놓은 네. 거구나.
그러니까 놓친 거 반, 놓은 거 반. 근데 얘가 풍선을 놓았던 곳이 뭐냐면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 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봤더니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네. 우리 소비 패턴하고 비슷하네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풍선을 좋아했다면 아무리 팔이 아파도 들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제가 조금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슬기롭게. 아이가 풍선 사달라고 계속 조를 때 저는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아이를 잠깐 데려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수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경우에 상당수의 경우 풍선 생각을 안 해요.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 이미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거나 선호도를 평가하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기억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억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억해야 돼요. 네.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원하는 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나만 안 가지고 있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어.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 이게 그 상황 자체가 그냥 불쾌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그 뭐 어떤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막내딸이 풍선을 정말 좋아했다면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 왔어도 풍선이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올랐어야 돼요.
네. 그러는 것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왜 빵집 중에 명가 빵집들 있잖아요. 뭐 3대 빵집 뭐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사장님 한 분이 제가 그래서 빵을 그렇게 골라요. 맛있다고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조금만 소위 말하는 성분이나 재료를 바꿨어도 사람들이 와서 빵 맛이 바뀌었어요. 이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빵은 눈여겨봤다가 항상 잘 기록해놓고 출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앞에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like,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너는 네 아내의 생일을 우리 결혼 기념을 이렇게 잘 잊으니 나를 like하는 게 아니고는
원투했던 거구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위험한 분이에요. 네, 무서운 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 까먹으면 그냥 나를 죽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like 없는 원트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쓰느냐? 상당히 많이 쓴다. 그러니까 가짜 욕구에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TV 광고나 아니면 상업적 광고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가짜 광고를 자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짜 욕구에 취약해지기가 쉬운 게 워낙에 비교를 많이 하고 남들이 뭐 입었나 보고 남들이 어디에 사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광고하시는 그러네. 분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카피가 그거죠. 너 빼고 다 샀어. 너 빼고 다 샀어. 네. 그죠? 그래서 너 빼고 다 샀다는 걸 암시하는 광고를 보고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 조금 더 성숙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또 이렇게 저는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like와 want를 구분하긴 쉽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또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칙은 이겁니다. 그걸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면 테스트하기가 좋아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A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욕구로 라이크가 가짜인 라이크를 느끼기가 쉬워지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테스트해봐야 되냐면 이쪽에 A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을 만났는데 여기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오히려 닮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많이 검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짜 욕구에 잘 안 당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왜 삶에 자기 돈을 규모 있게 잘 쓰는가. 과소비가 적은가. 네. 그렇죠? 자원봉사한다고 경제관념이 더 똑똑해지거나 아니면 더 소비활동을 잘하게 되는 것 좀 링크가 연결이 그렇게까지 직결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 그런 패턴들은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가짜 라이크 그러니까 like 없는 want를 제거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는데 저 비싼 자동차를 그 자동차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심지어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여기서 진정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네네. 반대로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거 없이도 행복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계속 생각나. 저는 그거는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네.
완전히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갖고 싶은 이 욕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자연인을 가서 만나서 같이 살아보는데 좋아. 그러면 집이 가짜 욕구였던 거예요.
네네. 아, 그렇다고 너무 자연인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텐데.
네네. 비유가 극단적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캠프를 그냥 캠핑을 갔는데 야, 집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허망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집은 있으면 좋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엄청나게 크고 좋은 그런 집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내가 어떤 그 달리는 클럽에 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너무 좋아.
네네.
그럼 차를 잊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네.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봐야 하는군요.
네네.
그 욕구가 있는 곳 혹은 없는 곳이든 앉아서 나 이거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이런 생각만 하다가는 가짜 욕구에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서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계속 방에 앉아서 SNS만 보고 기본적으로 쇼폰만 보게 되면 가짜 욕구를 만들어내기 최적의 상태가
그러니까.
되죠.
네. 남들 인스타그램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렇죠. 네.
그 사람들도 뭐 애써서 그 사진 하나 올린 건데 1년에 그러니까. 한번 행복한 순간 매일 행복하구나 씨 나오는 매일 불행한데
불행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진짜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아주 그 주옥 같은 그 팁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학 그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은 절대로 큰 기술이 아니라 잔기술에 하지만 종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서
오늘 잔기술의 대가 네네. 우리 김경일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잔기술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에게 저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성국 교수님이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고 하는데
네네.
행복하십니까?
오, 저는 두 시간 있다 행복해질 겁니다.
뭐 드시는 분이요?
네, 왜냐하면 심지어 아까 저한테 왜 샌드위치 저기 뭐냐 롤 같이 생긴 그거 네 개짜리 주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먹었어요. 네, 왜 안 먹었느냐? 끝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네, 그 샌드위치를.
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남은 거죠. 두 시간 있다가 내가 너를 끝내주마. 이게 말도 한번 해보고 온 거예요. 일부러.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사실 의외로 되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한 시간 후에 저는 작은 행복을 하나 경험할 거라는 건 분명히 알죠. 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한 30분 전부터는 저는 계속 그
약간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좀 모를 텐데 그 샌드위치 얘기할 때 눈빛에서 광기가 나서
나 먹는 거 말고
진정 기다리고 네. 기대하고 계시다는
먹는
느낌이.
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진짜 네. 네, 네,
너무
네.
먹는 걸로만 기대하시면 저 이미지가
제가 다섯 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남편이시죠 우리 경일이 나중에 그렇죠 제가 다섯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경일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 어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이렇게 정리를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제가 다섯 살인데 아저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 다섯 살짜리가?
그렇게 식탐이 강했대요.
네.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티밥 있죠. 네. 큰 그릇에 티밥을 놓고 있으면 제가 3살 때인데 계속 먹는데요.
3살이?
네, 3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처먹을 수 있냐고. 근데 반쯤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앙 하고 운대요.
줄어드니까?
네, 줄어드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집 와서 그 반쯤 비워진 그 그릇에 있는 티밥을 작은 그릇으로 딱 옮겨주면 이게 꽉 차죠. 그럼 좋다고 다시 웃으면서 먹는데요.
와, 어머니가 인지심이었잖아요.
피아제를 이해하신 거죠.
피아제. 네, 네.
그렇죠. 예, 예. 상태가 어떤 생각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근데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에피소드가 많긴 해요, 제가. 적절히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아닙니다. 이걸 아주 잘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바나나 우유나 메로나도 생각해도 좋은 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걸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 왜 아는지 아세요? 기억에서 찾아서가 아니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기록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좌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의지를 불태우고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고 힘들고 괴롭고 막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지력 발휘하고 몰입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심리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나나맛 우유나 메로나바 같은 게 기분 전환하는 거지 나보고 집중하고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뭐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분 전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근데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적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로 기분 전환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기록하려고 합니까? 큰 행복을 자꾸 기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행복은 어차피 평생 말하고 다니실 거기 때문에 인간은 말하는 건 망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걸 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건 기록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각되거든요. 그래서 야, 나 진짜 학교 다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내 이번에 진짜 그거 떡볶이 먹고 살짝 그 생각은 안 나더라. 그러면 그걸 적어놔야 되는데 이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 망각하죠. 그럼 나중에 비슷하게 학교 때려치우고 싶을 때 뭐만 남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이겨냈는데 실마리는 근데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 지가 그냥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더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뇌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엉뚱한 시도를 하면서 더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얻어 걸려서 그런 작은 행복으로 넘어가 놓고선 기분 전환시켜놓고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아냐고요? 이런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이런 뭐 떡볶이 이런 거 다 아냐고요? 껌껌이 다 기록해놨어요. 예. 제 스마트폰 보면 무수히 학교 때려치고 싶을 땐 신당동 떡볶이집 가서 예. 순대 두 개 집어넣고 예. 계란 삶은 거 세 개 먹고 와라. 나 입에 침 고였어. 입에 침 고였어. 예. 네, 기록하셔야 됩니다. 나 잠깐만, 나 지금 먹을 거 괜히 생각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침까지 고일 줄은 몰랐네요.
침이 막 튀었잖아요.
건강이 심하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오늘 또 얻게 된 하나의 되게 네. 큰 통찰이네요. 사소하지만 기분 좋게 바꿔주는 거를 기록하라. 아, 여러분 또 오늘 기억해야 할 아주 꿀팁 같습니다.
PTSD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이호선 박사님을 만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이제 PTSD 같은 트라우마 관련된 거는 사실 제가 직접 전공은 아닙니다. 그건 봤는데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저희가 원래 물리학의 후손이라서 물리적 법칙을 잘 쓰는 걸 저희들은 그러니까 능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직면해야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들, 임상 심리학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쪽에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하시지만 저희는 상황만 살짝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해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걸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빨리라고 하는 게 속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느린데 지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젠걸음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다리가 되게 짧은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짧으면 진짜 짧은 거예요. 네. 근데 맨날 걔랑 어디를 가는데 제가 보면 야 빨리 와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빨리 걷고 있는데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걔는 내가 볼 땐 느린데 지는 빠른 거예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PTSD에서 나는 빠르면 되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빨리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젠 걸음이면 돼. 젠 걸음. 예. 그러니까 젠 걸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폭이 짧다라는 뜻이죠. 보폭이 짧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되게 시덥지 않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심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인생의 급격한 변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가치관의 재정립 이런 걸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살짝 살짝 먹는 양 마시는 양 떠드는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젠걸음 속에서 내가 왜 예전에 그 마음에 근육 붙는다는 얘기 하셨던 분이 누구죠? 왜 그
권해요.
그렇지. 예, 권해요 배우께서 그 얘기하셨죠. 마음의 근육. 예, 그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와 하고 역기 들면 탈장됩니다. 예, 목경추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근육이 쌓아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결국은 예, 자질구레하고 소심한 짓, 그 다음에 죽어도 안 할 짓. 이런 거예요. 제가 제 후배, 그, 서울 삼성병원의 이원혜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어떤 한 기업의 여성 임원 중에, 주요 임원 중에 한 분이에요. 완벽히, 회복했죠. 근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우유 300ml짜리 하나 사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500ml짜리 좀 있잖아. 우유 300ml 먹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
모자라서?
네, 모자르지. 300ml가. 네. 500ml 마셔줘야 되거든. 근데 그 이원혜 교수가 참 인상 깊은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교수님, 선배님, 500ml 너무 버거워. 500ml 들고 다 죽어, 그 사람. 자기가 봤을 땐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용량의 우유를 하나 사오는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젠걸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원혜 박사가 이원혜 교수가 한 걸 보면 온갖 쪼잔한 행동 대잔치 온갖 쪼잔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질구레한 행동 대잔치를 계속 옆에서 하게 도와드린 거예요. 그분은 지금 너무 유명한 네. 여성 그 CEO가 되어 계셔가지고 네. 그렇게 젠걸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젠걸음 잔기술. 그치? 젠걸음과 잔기술이야.
젠걸음과 잔기술의 네. 심리학자 김경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후에 먹을 수 있다. 네, 그때 네.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 주관은 불완전한 미래보다 보고 싶으면 지금 먹자.
지금 먹자.
와, 이거 지금의 진짜? 행복을 차지하자.
야, 이거 챌린지 되는 질문이네.
그리고 교수님의 기대된 행복도 저는 전체 공감을 하지만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는 미래에 대한 행복을 담보로 현재를 불행하지 말자. 네, 네, 현재를 담보로 잡지 말자.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을 네, 네, 제가 네. 좀 알고 싶어서.
이거. 네, 네, 네. 야, 이거. 잔기술과 네, 네. 젠걸음의 심리학자 김경희는 과연 뭐라고 네, 네. 대답할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치는 사람이 있죠. 그게 트럼프예요. 네.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어떤 미래에 대한 내고도 안 통해요. 트럼프랑 이제 외교적인 일이나 아니면 협상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이 예전에 사업가 시절에도 진짜 그러니까 뭐 치를 떠는 사람도 있고 와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가자. 트럼프한테 일절 통하지 않죠. 됐어.
지금이 중요한 거구나.
난 지금 바로 직후 넥스트만 필요해. 지금 그냥 right now and next만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좋은 패를 가지고 서로 윈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 사실 뛰어난 사업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수명이 길어지고 봐야 될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트럼프 같은 스타일의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스타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많은 접촉을 앞으로 트럼프한테 하기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들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피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너무 먼 미래로만 놓지 말고 미래를 몇 등분을 다시 하시자는 거죠. 분명히 3시간 후는 미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미래인가?
오늘이지, 오늘.
그쵸? 예, 예, 오늘. 예, 예. 이렇게 되죠.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면 이거 미래일까요? 아니면 뭐 사실 뭐 내일 모레도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시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저는 1989년에 그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1990년이 오면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느낌? 1년이라는 걸 못 기다리는 순간, 긴 시간이죠. 근데 지금은 1년 만기 적금이면 야 그게 적금이야? 예금이지? 예, 정기 예금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가 나이브 들어가면서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보낼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이름을 여러 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미래에 대한 이름을 여러
또 쪼개서 조지네.
네, 네, 네. 직후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귀여운 미래. 네. 그다음에 만만한 미래. 그다음에 옷이 완전 대박 미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붙이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본인에 대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어떤 가까운 미래까지는 내가 거의 현재와 동일시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한 24시간 후도 거의 지금과 같은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늘어날수록 저희들은 그게 어른되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막 10년 후, 20년 후, 혹은 30년 후, 혹은 은퇴 후 막 이런 미래밖에 없고 그런 right now밖에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저는 그래서 해보니까 요걸 좀 해보니까 확실히 일주일은 right now 거의 현재랑 비슷하게 참을 수 있고요. 대신 열흘 후 안 돼요. 저 트럼프처럼 돌변해요. 열흘 후면 진짜.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면 제가 먹고 싶은 비빔국수 나 잠깐만
제가 그 다음 주에 새 꽃이 사드리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죠.
다음 주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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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언급도 안 해요, 그거는. 먼 미래야, 먼 미래. 상당히 먼 미래.
오늘부터는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된 거죠.
아, 그래요?
그치,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아, 10일 이내로 들어왔구나.
그렇지, 10일 이내로 들어왔죠. 네, 네, 네. 난 10일 후에 몰라. 10일 후에 내가 이 지구가 멸망할지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행복할 때 좀 그 행복이 뭔가 사라지거나 혹은 불행한 일이 이렇게 확 뒤엎을까 봐 좀 많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네, 네. 많이 걸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이런 의문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제일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사회심리학자 그 허태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인고의 착각이라고 보통 많이 이제 재밌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행복하면 내일 불행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님이 내가 지금 애가 시험 보고 있는데 내가 기쁘게 뭘 맛있게 먹으면 애 시험 성적이 떨어질 거야. 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예.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종류에서 오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인고의 착각이고 나머지 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존재하면서 결국 그게 다시 안 오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자꾸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덜 아픈데 여기서 떨어지면 훨씬 더 아프니까 여기가 뭐예요? 더 많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난을 너무 안 쳐서 그래요. 사람이 장난을 치는 게 굉장히 인간의 삶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되게 재밌죠.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쓸모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더 쉬워져요. 이게 왜 제가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을 일절 장난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심리부검 요원들 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과 이유를 분석하는 그 심리부검 요원들한테도 실제로 매뉴얼 외에 하나씩 더 알려줄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고인의 장난이 갑자기 사라졌다. 있는지 없는지 봐.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오늘 하루 제가 구 대표님과 몇 개 벌써 장난을 쳤냐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뇌가 무의미하거나 생산력이 떨어져도 생존할 필요가 있고 생존할 가치가 있다고 암시를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장난이 중요한 거예요. 친한 친구랑 장난을 쳐야 되고요. 가족이랑 장난을 쳐야 돼요. 장난을 쳐야 인간이에요. 장난 안 치면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기능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기능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없고 계속 끊임없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장난 안 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럼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장난치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쵸? 또 어디서 강의 듣고 왔다.
그렇죠. 장난 막 이런 거 있지.
그 어떻게 그쵸? 어떻게 이제 장난을
장난 잘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잘 지켜봐요. 아무 생각 없이 잘 지켜봐요. 이게 제가
쳐다본다는 건가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찰.
관찰을 한다.
분석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가설 기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기. 근데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연구 관찰. 방법이 관찰이죠. 네. 왜 백영재 박사님? 네. 그렇죠. 백영재 박사님이 인류학자. 인류학 박사인데 무슨 뭐 맥킨지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블리자드 코리아, 네,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 담배도 안 피는 분이 필립 모리스 대표, 아주 무슨 경영자부터 다 했죠. 그 인류학자인 백영재 박사님이 왜 그 취업 안 된다고 맨날 난리가 났던 인류학 박사인데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에서 그런 대표와 경영자 일을 했느냐? 진짜로 내가 같이 밥을 먹어봤거든. 그냥 이러고 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저 양반은, 테이블 치울 때, 왼쪽부터 치우네. 오, 저 양반은 자기가 고기 구울 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옆 불판에 젓가락 대면.
관찰하셨구나.
네. 지랄하네. 그거 다 알아네. 다 알아네. 제가 심리학자라고 옆에서 깝죽대면서, 저기 강박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헛소리를 오히려 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제 심리학하는 그 선후배들한테 어줍잖은 과학할 생각하지 말고 관찰부터 해라.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영장류 연구하니까 그냥 영장류 옆에서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뭐냐 왜 뭐 아마존에 있는 어떤 뭐 또 다른 원시 부족 연구하면 그냥 옆에서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웃긴 건 그다음에 옆에서 그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예? 네? 와! 그 다음에 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인간이 죽어도 못 삽니다. 인간이 창조하고 애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뇌의 신축성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모든 생활을 생존과 번식에 필요하고 연결된 의미 있는 행동만 하겠다. 그게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나셔서 인간적인 삶으로 넘어오시기 위해서 쓸데없는 장난. 관찰하시고 아 쟤는 저럴 때 웃는구나. 야 이럴 땐 이렇게 되네. 아무 생각 없이 좀 지켜보세요. 네네. 시간을 너무 그렇게 의미 있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야구장을 좀 추천드려요. 네. 특히 꼴찌 않은 프로야구 팀의 야구장. 네. 왜냐면 1위, 2위끼리 붙으면 너무 난리 난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약간 좀 조용한 관중석에서 이렇게 있으면 야, 저걸 보고도 저렇게 난리를 치네. 야 감독님 오늘 무지하게 난리치고 있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코치는 아무 생각이 없네. 왜 감독은 저렇게 승패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코치는 아무 관심이 없을까. 같은 팀인데 말하고 보니까 우리 월드컵 팀 같네.
아니 근데 관찰을 하면은 장난을 칠 수 있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있죠. 자기 기준으로 치는 장난을 희롱이라 그래요. 제가 장난쳐야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남편들이 그날 그 얘기 듣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장난치고 그렇게 욕을 받아 먹죠. 네. 그리고 다 저한테 와서 다음날 이럽니다. 내가 어제 당신 말 듣고 집에 가서 장난쳤더니 장난치지 말라 그랬다고.
장난하냐?
장난하냐 막 이랬다고. 그 자기 기준에서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 기준으로 해야 장난.
관찰을 하는 그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 기준으로 하려면 관찰해야죠. 관찰. 아이들이 새로 이사 간 동네에서 적응 잘하고 친구 잘 사귀는 애들이 절대로 말의 기술이나 아니면 뛰어난 언변으로 친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친구 잘 못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새로운 동네 이사 가자마자 바로 애들이 놀고 있는데, 얘들아 나 새로 이사 온 3동 102호에 누구거든 나랑 오늘 친구하자. 그럼 바로 흙먼지 날라옵니다. 네, 뭐 날라오죠. 뭐하는 놈이야. 왜? 애들은 침범받은 거잖아요. 친구 잘 만드는 애들이 이래요. 보통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백영재 박사님처럼 죄송합니다 백영재 박사님. 내가 백영재 박사님이 관찰하는 걸 관찰해봤거든. 아~ 진짜 이런 데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아이들이 아 쟤는 저때 볼 뺏으면 난리 나는 애구나. 어 얘는 말뚝박기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네. 이런 게 보이죠 한두 개가. 그러니까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안 하면서 희죽희죽 될 수 있는 몇 가지 잔기술이 생기니 크게 힘들지 않게 장난을 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세요. 네. 도구가 없이 나가야 무목적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거 백영재 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관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형, 어떻게 해야 돼요? 형 그랬더니 오, 간단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마. 너 스마트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 그럼 밖에 나가면 진짜 멍해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쳐다보는 15분은 네가 딱 모든 거 가지고 나갔을 때 2시간보다 훨씬 잡생각을 없앤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행복은 한계에서 만나는 마라톤의 결승점도 운 좋게 당첨된 몇십억짜리 로또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주식도 아닙니까? 잠깐 속도를 줄여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들이라는 거 오늘 김경일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부터 가짜 욕구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신호를 읽고 탐험하고 그래서 작은 행복을 더 자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신 김경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바시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바시 45는 또 북토크로 또 다른 기획을 해서 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세바시 45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